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하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6장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43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서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6장 17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참 제자의 삶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열매 맺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번역에 보면은 이 구절이 This is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uch fruit,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어떤 열매,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주님의 제자들은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듀크 대학의 리처드 헤이스라고 하는 교수는 듀크 대학의 신학부의 윤리학 교수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신약 성경의 도덕적인 비전이라 그런 책을 썼습니다.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그 책 가운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된 그 열매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게 하는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 그분이 썼는 영어에 보면은 Through union with Christ, we undergo transformation that should cause us to walk in newness of life. 만약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걸어가도록 하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 오늘도 내 곁에 오셔서 좋은 나무 되라 속삭이신다. 주렁주렁 탐스런 포도송이처럼 피곤한 나그네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는 열매 되게. 주님 오늘도 내 속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려 하신다. 그 풍성하신 성령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내 입에서 흘러나는 말마다 듣는 자들에게 기쁨과 은혜 되게 하시려고. 주님 오늘도 내 앞에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다. 주님 외에 그 누가 내게 있으리요. 오직 그만 주님 되게 하라 하신다. 주님 오늘도 내 손을 잡으시고 새 집을 지으라 하신다. 그 주님 반석 위에 폭풍이 와도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집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중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먼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아는 방법은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나무로 그 열매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나니. 영어 번역에 보면 Each tree is recognized by its own fruit. 여기 안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경험으로 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외모를 보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아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좋은 행동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삶을 통해서 그 인격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말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르엘 바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삶은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You will produce what you are.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변화되지 못했다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있는 대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을 가져서 새로운 마음을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다시 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새로운 심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겠다. I will give you a new heart.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심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술과 같은 것으로 영향을 받을 때는 타락한 인생의 행동이 나타나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는 아름다운 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인격이 나타나는 좋은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여 주여, 헬라 말에 보면은 쿠리아스 쿠리아스 쿠리에 쿠리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 그렇게 부르면서도 마음속에는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죠. 헬라 말의 쿠리아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최고의 존칭으로 붙였던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쿠리아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칭호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칭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는 부르게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후에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기록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주님이라 즉 하나님이라 최고의 분이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부르면서 너희들의 행동은 실상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책망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탄식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 두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수준에 두고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높으신 분으로 내가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던 그런 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불행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 속에는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자기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하기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약 34년 동안 바울의 삶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 속에 이렇다 할 만한 직업도 없이 이렇다 할 만한 재산도 없이 남은 일생을 34년 동안 주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의 목숨까지 다 들여서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놀라운 영광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들은 자녀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기도 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혹은 우리의 명예를 우선순위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자녀들을 최우선순위에 둔다고 해도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 자녀를 위하여 바쳐봐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직업과 사업을 위하여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 본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오히려 주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을 지켜주실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복받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권면은 너희들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현명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데는 여러분,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희생해야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디트릭 반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39년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1906년에 나서 1945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39살에 세상을 떠난 분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유명한 튜빙겐 대학을 졸업하고 24살 때에 그는 이미 백림대학, 베를린대학의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정권이 들어와서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 정권이 들어와서 자기도 독일 사람이지만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디트릭 반하퍼는 독일의 나치 정권에 대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항을 하다가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39살의 젊은 나이로 해방이 되기, 독일이 무너지기 바로 몇 달 전에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였을 때 그의 무덤에는 간단한 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디트릭 반하퍼, 물론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만은 A witness of Jesus Christ among his brethren. 디트릭 반하퍼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한 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39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했지만은 그의 삶은 바로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39살까지만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 1933년에 쓴 책이 있는데 독일말로 말하면 나흐 폴게라는 이름의 책을 썼습니다. 독일말로 나흐 폴게라고 하는 말은 뒤를 따라서 그 말이겠는데 그 말은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그런 말이겠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도무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나흐 폴게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The Cost of Discipleship, 다시 말하면 제자도의 값이라 그런 제목으로 책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무언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무언가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이 제자의 도의 값이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며 순종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믿을 수 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이는 믿는다는 말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며 순종할 때에 참으로 믿게 된다. 물론 영어로 번역한 것이지만은 Only he who believes is obedient and only he who is obedient believ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트릭 바나포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대학 교수로 최고의 명예와 명성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는 39살의 젊은 나이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와 같다고 그는 말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리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알듯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주님의 제자인가는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은 결단코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열매 맺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희생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